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0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그 속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쪽에서는 뭐 당장의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시끄러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약이나 일자리처럼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요.
맞아요.
또 시선을 아주 멀리 던져서 서울과 베이징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오늘 이 조각들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죠.
네, 오늘 자료 묶음이 정말 절묘합니다. 단기적인 정치 셈법, 중기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장기적인 국가 미래 전략, 이 세 가지 시간대가 한데 얽혀 있거든요.
아, 단기, 중기, 장기.
네,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이야기들 같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의 삿바싸움부터 대통령의 국정 철학, 그리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교육과 기술 경쟁까지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시끄러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추진 문제, 이게 결국 엎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무산됐죠.
이 합당 문제가요,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자, 이거 참 좋은 명분으로 시작됐잖아요.
네, 명분은 좋았죠.
의원들 대부분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자료에 나온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현 지도부에 대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불신임 같은 성격도 있었던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죠. 6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굳이 갈등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시기상조론도 있었고.
아, 시기 문제.
네. 그리고 합당보다는 느슨한 선거 연대 형태로 가자, 이런 현실적인 대안도 나왔고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대로 더 복잡한 역학관계가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역학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1인 1표제 재추진이나 2차 특검 인사 같은 문제들이 있죠.
네네.
이게 그냥 들으면 어려운 정치 용어 같지만 사실은 당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아, 결국 주도권 싸움이군요.
그렇죠. 1인 1표제는 당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는 해묵은 논쟁이고, 2차 특검은 특정 현안에 대한 특별검사팀 인선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문제인데,
네.
이런 뇌관들이 합당 논의와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결국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각 계파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아,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큰 명분 뒤에 숨어있던 각자의 셈법이 드러나면서 판이 깨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함께 보내주신 논평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 합당 무산을 두고 민주당이 진보가 아닌 중도보수를 선택했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이게 타당한 분석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내부 갈등을 피하려는 실용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한 해석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괜히 무리해서 집안 싸움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논평에 지적하는 바는 그런 실용적인 선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당의 정체성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 방향성.
네, 더 왼쪽의 진보 세력과 손잡기보다는 내부의 안정을 택하고 중도층을 공략하는 현재의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더 미서운 지적은 이겁니다. 앞으로 어떤 화두만 던져도 민주당을 분열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누군가 할 수 있다.
와,
이건 외부의 경쟁자들이 민주당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와, 그건 정말 섬뜩한데요. 내부의 통합 실패가 곧 외부 공격이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경고네요.
바로 그거죠. 결국 논평의 말처럼 합당을 하든 안 하든 이득 보는 사람이 다를 뿐 그곳에 국민은 없다 내는 냉소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렇게 정치권이 내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대통령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문제들 말이죠. 특히 마약 문제에 대해 국민이 오염된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총력 대응을 주문했어요.
네,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직접 마약 밀수 속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이죠.
맞아요.
컨테이너 선 같은 데서 특정 지점에 마약을 던지면 조류를 타고 해안으로 온다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했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 보고 놀랐어요.
이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관련 부처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 일종의 경고 메시지군요.
그렇죠. 마약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고 검은 돈이 도는 지하 경제를 키우는 사회 경제적 암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마약 이야기가 곧바로 노동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네, 그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를 예로 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으로만 데려와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결국 지역 경제를 망가뜨리는 길이라고 지적했어요. 마약과 저임금 외국인 노동, 언뜻 보면 전혀 다른 문제인데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자료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 국민 보호라는 큰 틀 안에서 두 문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겁니다.
국민 보호.
네, 하나는 마약이라는 외부의 도구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값싼 노동력과의 무한 경쟁이라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죠.
아.
둘 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보호주의라는 키워드로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마약 단속 강화도 저임금 노동력 유입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결국 같은 철학에서 나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보수가 오히려 더 많아야 한다. 안전망을 확충해서 그만두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선 경제 철학의 문제예요.
경제 철학이요?
네, 저임금 경쟁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거죠.
예.
대신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해서 내수 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 전체를 선순환시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노사 간 신뢰 부재를 안타까워했듯이 현실에서 기업들이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방향에 동참할까요?
그렇죠.
오히려 규제만 늘어난다고 반발이 거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정책 방향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대통령도 노사가 서로 신뢰하고 양보하며 대화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해법을 제시했지만
그게 참 어렵죠.
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발언은 희망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얼마나 절실하고 또 어려운 과제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넘어 더 큰 미래를 위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낸 셈이죠.
결국 마약 문제든 노동 문제든 지금 당장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네요.
네, 현재의 위기에 대한 대응인 셈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현재의 문제 해결과 동시에 훨씬 더 먼 미래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네, 바로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중학생들의 평가 방식을 서술형, 논술형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채점 과정에 AI를 활용하겠다는 거죠.
네, AI를 활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주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주체가 아니다.
네. AI는 교사들의 채점 부담을 덜어주는 조력자일 뿐이고 핵심은 학생들이 정답만 찾는 기계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AI 기술을 학교에 도입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죠.
이전 정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만 집중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계획은 훨씬 더 교육의 본질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논평에서도 단순히 정답만 찾는 교육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AI 시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공감되네요.
그렇죠.
결국 AI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AI를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해서 더 깊게 사고하는 능력이니까요.
맞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의 평가는 결과를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번 계획의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평가가 과정이 되어야 한다?
네. AI가 채점 초안을 제시하면 교사는 그걸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더 깊이 있는 피드백을 주는 데 시간을 쓸 수 있게 되겠죠. 이건 평가의 패러다임을 줄 세우기에서 성장 지원으로 바꾸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렇군요.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교실에서부터 길러주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인 셈이죠.
자, 이렇게 서울이 미래 인재의 생각하는 힘, 그러니까 인적 소프트웨어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 바로 옆 중국은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스케일이 다르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기술 그 자체, 말하자면 국가적 하드웨어를 키우는 데 올인하고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정보기술 혁신 현장을 친갔다는 소식이죠.
네. 중국의 전략은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시진핑 주석이 지적한 핵심 기술의 병목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데 남에게 의존하고 있는 기술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
이를 위해 베이징 이주왕이라는 곳에 국가정보혁신공원을 만들었는데 벌써 양자정보, 육지통신, 지능형 하드웨어 같은 미래기술 기업이 천 개나 모여있다고 합니다.
천 개나요? 와.
말 그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술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고 있는 거죠.
베이징, 천진, 허베이, 이 세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과학기술혁신센터로 묶는다는 계획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건 그냥 산업단지 하나 만드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체계적인 역할 분담 모델입니다.
역할 분담이요?
네. 베이징은 연구개발과 혁신의 두뇌 역할을 하고, 현지는 인공지능이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같은 특정 분야의 기술 돌파구를 만들고, 허베이는 이 모든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시험하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되는 겁니다.
와, 기초 연구에서부터 기술 개발, 상용화, 그리고 산업화까지의 전과정을 국가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연결해서 관리하겠다는 엄청난 구상이죠.
정말 인상적인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이렇게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목표를 정해주는 톱다운 방식이 과연 혁신의 최선일까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창의적인 기업들이 과연 이런 환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 이런 국가 주도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창의성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서울의 교육혁신과 베이징의 기술 굴기가 보여주는 극명한 대비점입니다.
아, 대비점.
서울은 AI라는 도구를 활용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상향식, 즉 바텀업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베이징은 국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총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는 하향식, 탑다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죠.
그렇죠.
어느 쪽이 미래에 더 효과적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방식 모두 나름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겠죠.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우리 바로 옆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 정말 흥미롭네요. 당장의 이익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에서 시작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 그리고 서울과 베이징의 미래를 건 거대한 체스게임까지.
네.
2020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좌표를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그 수준과 방식은 이렇게나 다양했습니다. 정치권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재분배하려 하고, 정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려 하죠.
맞아요.
그리고 교육계와 산업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살펴본 논평의 냉소적인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이 모든 노력이 과연 정말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파일을 나누는 방식만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생깁니다.
네.
오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두 가지 상반된 모델을 봤습니다. 하나는 서울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개인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려는 모델이었고,
네, 상향식 모델이었죠.
다른 하나는 베이징처럼 국가가 목표를 정하고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최단 시간에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모델이었습니다.
하향식 모델.
이 거대한 담론들 속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는 과연 어느 쪽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